뉴스 길게 할 필요 있나요? 오늘 아침에 꼭 필요한 뉴스만 모았습니다.
바쁜 아침 가장 빠르고 바르게 세상을 보는 방법.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뉴스 쏙쏙입니다.
네, 꼭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서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고 있는 김덕기 아침 뉴스 뉴스 쏙쏙 휴일판 시작하겠습니다.
네, 5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작과 동시에 일단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수.
네,
왜요? 네,
왜 치냐면은 일단 5월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큰 행사 두 개 일단 던졌습니다. 선방했습니다. 일단 선방했어요. 야, 어린이날 많이 고생하셨죠?
너무 피곤했어요.
예. 어떠셨어요?
처음 겪어본 어린이날이었는데, 예. 어린이가 집에 태어나고 나서 처음이었던 어린이날이었는데, 뭐 집 주변에 근처에 있는 놀이공원을 갔었는데, 예.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장 팀장님 고생하셨고, 조기자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어린이날.
이번 어린이날을 겪으면서 어린이날은 어른이 골병 드는 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왜 어버이날은 쉬는 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좋겠습니다, 진짜로.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차단은 너무 힘들어.
지금 저희 같은 세대가 끼인 세대라고, 네. 네, 아이들 돌봐드려야 되고 또 어머님께도 또 효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어쨌든 예, 잘 선방했고 이제 스승의 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어요. 또 부부의 날도 있고요.
아, 그런 것도
그럼요,
있어요.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예. 저희가 조금만 더 네. 노력한다면은 5월 잘 선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자, 이번 주에도 뭐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집중해 볼 뉴스는 아,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네. 하지만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는 한강에서 우리 대학생이 사망을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점점
예. 관심이 폭발력이
예. 엄청 예. 커져서 예. 유튜브
국민청원도 뭐 예, 30만 명이 넘어졌고요.
예. 그리고 그 관련된 기사가 뜨면은 이제 사람들 검색 막 해보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 그리고 그 관심을 반영하듯 유튜브 영상도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관련 유튜브 영상도 많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들도 막 제기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이제 그 현장을 취재한 취재 기자를 불러서 사건 경위와 실제로 어떤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죠. 제주 사회부 소속의 서민선 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서 기자가 강남 라인 출입이죠?
네, 맞습니다. 강남 경찰서 수서, 서초, 송파, 강동까지.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번에 한강 실종 사건 일어난 데도 이제 관련이 있는?
네, 거기가 반포 한강공원이어서.
반포라서.
예, 네. 서초 관할이기 때문에 네, 강남 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초 경찰서가 바쁘겠네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네. 네. 서 기자는 이전에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이 났을 때 그때 또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부른 적이 있어서 아마 친숙하실 거예요, 들으신
예.
분들. 네.
아,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본다면은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이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가 장례까지 마쳤습니다. 영면에 네. 들었는데 사인을 둘러싸고 여전히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설들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도 나오고 있어서 우리 서민선 기자와 함께 도대체 사실은 무엇이냐 이 점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버님께서 손 씨의 아버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답답해하는 점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출연하기 전에 한 번도 아버님이랑 저녁에 통화를 했었는데 가장 답답한 점은 친구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친구가 있잖아요.
예.
아버님은 이제 실종되고 나서부터 친구를 만난 게 딱 한 번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놀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데 정확히 이 친구가 한 번도 다시 그 실종 장소에 와서 아버지한테 뭐 설명을 해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속 잠수를 탄 거죠. 그래가지고 손정민 씨가 실종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일요일 날 실종이 됐는데 그 다음 날 월요일 저녁에 이제 손정민 씨 아버님이 친구네 집에 찾아가서 그 앞에서 만난 게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는.
네. 친구가 실종이 됐으면 예, 아버님 생각하는 거는 좀 나와서 어디서 실종됐는지 같이 장소도 알려주고
그렇지.
같이 이렇게, 찾는 모습도 좀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의문점을 거기서부터 좀 풀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목격자인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소통을 부모님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예.
이게 제일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친구의 부모님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네.
네. 네.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버린 신발 바뀐 휴대폰 뭐 이 정도인데 신발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버님이?
그 신발도 친구의 태도에 답답함이 거기서도 또 이제 드러나는 건데 친구가 아버님이랑 월요일 날 만났잖아요. 실종 다음 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정민이가 넘어져서 자기가 한번 끌어올려준 적이 있다, 일으켜준 적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좀 옷이 더러워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버님이 그러면 더러워진 옷이랑 신발은 어딨냐 했더니 바로 버렸다.
네. 신발을 버렸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죠.
휴대폰은 또 어떤 거예요?
아, 휴대폰도 예. 친구가 그 손정민 씨의 휴대폰을 갖고 귀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핸드폰을 갖고 간 거죠. 네. 자기 걸 놔두고.
네. 근데 자기 거가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의뢰 자기가 친구 거 갖고 있으니 자기 거는 그 친구가 갖고 있겠지라는 식으로 진술을 처음에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휴대폰 바뀐 그 과정도 조금 아버님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3시 반까지는 이 친구가 본인 휴대전화로 본인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거든요. 근데 1시간 뒤에 귀가를 하는데 귀가할 때만 바뀌어서 네. 귀가를 하니까
예.
그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1시간 동안 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4월 25일 날 대학생 두 명이서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을 많이 마셨는지 친구하고 둘이 이제 손정민 씨와 그 친구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한 새벽 3시 반쯤에 이제 옆에 있던 친구가 안 일어나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로 이제 저 여기 지금 한강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잠이 들었어. 그래서 한 시간 뒤에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친구가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집에 갔나 보다 싶어서 이제 소지품 챙겨서 귀가를 했는데 그때 챙긴 게 자기 핸드폰이 아니고 이제
친구 핸드폰.
손 씨 핸드폰이었던 거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새벽 5시에 가족들하고 또 같이 나와서 손 씨를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때는 경찰에 신고가 돼 있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아니요. 최초 신고가 네. 5시 40분쯤에 이제
5시 40분쯤.
네. 정민 씨 부모님에 의해서 신고가 되거든요.
예.
아, 예. 그것도 좀 변치 않네요.
네. 네. 그러니까 5시에 친구 부모님이랑 친구랑 찾으러 왔을 때는 네. 신고도 없이 그냥 자기들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찾아보다가 네. 30분 뒤에야 이제 그 정민 씨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실종 신고가 정확한 시간이 5시 40분에 위치 추적 요청이랑
예.
경찰 실종 신고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아. 네. 아니 그 또 하나를 짚어볼 게 한 이 친구들이 4에서 5만 원 정도 상당의 술을 샀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맥주를.
네.
근데 이 정도 분량을 과연 둘이 나와 마시고 이렇게 잠이 들 정도로 많이 취하겠냐. 이런 의문점도 있어서 아버님이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도 봤을 때 상식적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상황이 전해지면서 지금 가짜 뉴스들이 더 많이 생산해도 이게 좀 사회적 이슈가 엉뚱한 대로 튀고 있는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뭐 친구 아버님이 그 병원의 담당 의사다 했는데 그 가짜였잖아요.
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예 그 밝혔죠 입장을.
아, 그런
네. 네.
그리고 또 CCTV에 찍혔었던 그 갑자기 뛰어갔던 한강변에서 갑자기 뛰어갔던 세 명도 전혀 사건과 무관하고.
네, 중고등학생들로 밝혀졌죠.
예. 근데 유튜브 상에 지금 이 친구의 신상이 공개가 돼서
그
여러 가지 예,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이제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부분이 어쨌든 사망 경위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사인이 먼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그래서 부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번 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머리에도 상처가 있었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그 목격자
그렇죠.
늘 네. 불러서 찾아내가지고 진술 받고
사건 재구성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친구의 핸드폰
찾아서
네 친구 핸드폰을 찾아서 포렌식을 해보거나 뭐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가장 집중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뭐 안타깝기 때문에 어떻게서든 다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긴 있네요. 왜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가족들이 동원돼서 찾아 나섰는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뒤늦게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핸드폰이 바뀌었거나 신발이 버려졌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진실 게임처럼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의혹이 커지고 이 진실을 맞추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억측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지금 현재 그러면은 딱 정하고 있는 사건의 어떤 그 형태는 뭡니까? 현재 뭐 살인사건이다 이런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인 사건은 변사사건이고요.
변사사건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아직 혐의점이 있어서 입건이 되거나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용의자는 한 명도 없어요.
네. 네. 전부 다 그러니까 친구 같이 있던 친구도 역시 참고인 신분이고 그 친구를 불러서 조사한 적은 있는데 그 조사 목적이 그때는 실종된 상황이어서 그때 이제 최면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를 재구성을 이제 한다거나
네.
그런 목적이었지 사망 경위에 대한 이런 진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혐의점을 네. 잡고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일단 아니고
네.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일단은 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 거죠 아직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1차 그 부검 결과에 의해서는 구두 소견에 의해서는 직접적인 사안은 머리 뒤쪽에 났었던 그 상처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려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법의학적인 사안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 기다리기 그 전까지 계속해서 가짜 뉴스라든지 다른 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뉴스들도 있고 그 저도 좀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 강남 경찰서장이 이 실종됐을 이게 실종된 손정민 씨의 그 같이 있던 친구의 작은 아빠다 아니 외삼촌이다 그런 소문까지 돌아서 본인이 직접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황당하다고. 근데 이제 이게 좀 공교롭게도 제가 왜 이 사람이 거론이 됐나 봤는데. 하필이면 이분에 관련한 뉴스가 그쯤에 나왔어요. 이분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네.
그 지금 로펌을 가셨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때 이름이 공개가 됐어요. 이분 이름이. 근데 성이 그 친구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교롭게도 그러면서 이게 커뮤니티에서 한 번 돌면
마치 가짜가 사실로 그때는
네. 네. 그래도 본인이 결국 해명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서든 그 이유를 찾으려고 여러 가지를 보는 게 너무나 정상적이지만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가 마치 그 친구를 범인인 것 같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직 뭐 아무것도 나온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냉정함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사건 팀에 오래 있기도 했었고 사건 취재를 많이 했지만 그 의문점들은 정말 많이 나와요.
어떤 모든 있죠.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느냐 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유족 입장에서는 뭐 어떤 의문든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제 가짜 뉴스들이 사실처럼 이렇게 보도돼서 나오는 것들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이게 서민선 기자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 저도 그거가 가장 궁금했는데요. 예. 이제 사건 초기부터 쭉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제일 컸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손정민 씨 아버지 역할이 크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실종됐을 때 바로 이제 본인이 운영하시는 블로그에 아들 사진이랑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 같이 보냈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다 올리셨더라고요.
네, 아들하고 절절하게 메시지 주고받은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약간 감정적으로 좀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게 보니까 그 뭐 인터넷 맘 카페나 아니면 뭐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 이게 그 나이대에
공감을 자극하고
네.
부모님들 그 나이대에 엄청 자극하고 그런 부분이 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통 실종 사건이 일어나면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가 언론에 한번 거쳐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많이 생략이 되고 편집이
그렇죠.
되고
네.
딱딱하게 읽히는데 아버님은 언론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동시에 본인 블로그에 가감 없이 그냥 편집 없이 다 올리시거든요.
호소가.
네. 그러니까 이 아버님의 블로그 자체가 하나의 뉴스 매체가 그 당시에는 된 상황이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예 거기 가서 직접 정보를 접하고 기사로 보는 게 아니고
네.
근데 또 거기서 가짜뉴스가 생길 만한 부분이 아버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지.
그거를 기사로 쓴 기자들은 이제 그걸 편집해서 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기자들은 아버님 말만 믿을 수 없으니까 크로스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찰 말도 들어보고
해야죠.
그러면 뉴스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언론에서 뭔가 속이고 있거나 숨기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십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블로그에 있는 거는 굉장히 와닿는 말들과 직접적인 말들과 이런 것들이니까 그 이거를 보여주는 사례 하나가 또 뭐였냐면 첫 번째 아이폰이 발견됐을 때
예, 빨간색 그 아이폰.
네. 그 빨간색 아이폰 발견됐을 때 그걸 아버님이 블로그에 먼저 쓰셨거든요. 부서진 채 발견됐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지나서 수정을 하셨어요. 그 친구의 것은 아닌지 아닌지 모르겠다를 붙이셨어요. 추가로 예. 뒤에.
근데 이게 마치 부서진 채 발견됐다는 게 약간 뉘앙스가 예, 은폐하기 위해서 예, 부신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일파만파 커졌는데 바로 경찰이 이제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네티즌 수사대 분들이 그 친구가 원래 갖고 있던 핸드폰이 빨간색이었다라는 거를 CCTV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근데 빨간색이 맞는데 왜 경찰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 거냐. 아, 예. 그러니까 이미 부서진 아이폰이 발견된 순간 머릿속에 아 범인임을 암시해주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와 있으니 경찰 발표도 믿지 않고 뭐 그러면서 뉴스가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이 스페이스 그레이라는 예. 색상까지 발표를 정확하게, 할 정도로 예. 네. 그러니까 올리셨던 분들이 글을 많이 지우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앞으로 그럼 경찰 수사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사안에 방점을 찍고 이제 수사를 계속 집중해 나갈까요?
일단 경찰은 지금 그 당시에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에 가장 그렇죠. 지금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네. 네.
지금 거의 다 맞춰졌다고 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공통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시간대가 다르고 그 친구들을 목격했던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떠나고 이제 뭐 이런 시간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재구성을 해가고 있는데 그 경찰 입장 이제 이걸 다 맞추면 그때 발표를 하겠다. 지금 미리 얘기해서는 네, 또 억측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고 이제 사건의 실체가 어디 있는지는 이제 경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서민선 기자 좀 더 현장에서 많이 취재해 주시고요. 네.
네.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서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회부 서민선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좀 냉정함을 찾아야 됩니다. 예. 이 사건이 네네. 너무 중요해서 감정 이입을 하다 보면은 조금 사실과 다르게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의문점들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번 네.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또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우리가 경찰에 대한 불신이 엄청 크구나.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이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크구나. 그러니까 다 믿지 못하는 거죠.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 네. 다
진지할 것 같고.
권력자가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을.
그런 게 만연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자, 그리고 일어나선 안 되는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 네. 그 지난달이었어요. 평택항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컨테이너 부품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2018년에 있었던 고 김용균 씨 사건과 네. 판박이가 맞아요.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4월 22일 오후 4시 10분이라고 하네요. 평택항 예.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그 개방형 컨테이너라고 해서 양쪽에 이렇게 날개가 크게 있는데 이 날개가 300kg가 된다고 네. 합니다. 무게가.
이날 이 씨가 날개 해체 작업 원래 기존에는 동식물 검역 작업을 했었는데 네. 이날 처음으로 그 컨테이너 날개 해체 작업을 작업에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처음 했더니까 아무래도 좀 서툴렀겠죠. 예. 네, 근데 그 무게가 300kg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눌려서 죽게 됐다는 거죠.
근데 사전 교육도 없었고 첫날 그렇죠. 투입됐는데
안전모도 없고.
예, 안전모도 쓰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나 신호수도 없었고.
아하, 예. 이게 그러니까 참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원래 평택 항만공사가 이 부두를 운영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 부두 운영에서 터미널 운영은 또 한 업체가 모 업체가 하청을 맡고 있고 그 하청업체가 또 인력 관리하는 것은 또다시 하청을 주고 있는.
예.
그래서 인력 관리 업체에 그러니까 제재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23살의 이 이선호 씨가 군을 제대하고 나서 대학에 복학하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네. 예, 이렇게 1년여간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참 그렇죠.
예. 이 대처도 문제인 게 119에 먼저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사내 보고를 먼저 했다는 거잖아요.
윗보고 윗사람한테 먼저 이런 일이
있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렇죠. 회사 측에서는 네. 사고 당시에 안전 책임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 아주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쓰레기 주우러 거기 들어갔다가 깔린 건데 쓰레기 주우라고 한 적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런 일이 터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하청,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자기는 이제 책임이 없다 이거죠. 그 책임을 다 이 씨에게 다 돌리더라고요.
개인적인 책임으로.
아니면 뭐 그 하청 업체에다가 돌리던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원청 업체에서 또 그 작업 지시를 했다는 또 진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 수사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예.
그냥 안타깝고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얼마나 안타깝고 아주 분통하냐면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장례 마무리 못했어요.
그렇죠. 네.
예.
장례도 아직 못 치르고
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서든 힘들게 힘들게 통과가 됐는데 이게 시행이 내년부터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 아버지께서 핸드폰에 이선호 씨의 이름을 삶의 의미라고 저장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막 가슴이 울컥했는데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손정민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들 죽음 앞에선 다 모두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 참 이게 더 가슴 아픈 이유.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예, 가족과 함께 그리고 어린이날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20대를 그래도 어린이고 항상 내 눈에는 귀엽고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식들일 텐데 이별도 없이 한순간에 떠나보내야 된다는 그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린다면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소식을 전하지 않는 네, 김덕기 아침 뉴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뭐 5월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희망찬 소식, 가정과 관련해서 희망찬 소식도 더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내일 봐야겠네요.
예,
네.
월요일에도 또 저희는 많은 소식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예, 우리 덕기 앵커의 목소리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청자 여러분, 저희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